원래 제목은 그 신앙인의 삶, 요거는 그 대외적 홍보용이고요. 실은 나도 목사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과학 문명의 뒤를 따르지 못해서 서서히 도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유럽과 미국 교회들은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또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은 아마도 문을 닫아야 할 그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유럽이나 미국 교회만 그러냐? 한국 교회도 그의 뒤를 그들을 사모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그 과학 문명의 발전 속도가 사선을 그으면서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사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100세 세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앞으로 몇십 년이 더 되면 여러분의 수명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늘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150살이면 어떻게 살까? 걱정들 하시죠? 옛날 여러분들이 어려서 보셨던 60대의 어르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환갑을 지나신 우리 박원일 목사님, 쌩쌩합니다. 여러분들 150살이 돼도요, 아마 그때쯤이면 저렇게 건강하고 쌩쌩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공부하느냐고 열심히 애쓰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시대에는 뭐 영어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집어넣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향상되고 또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종교적으로 온다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는 기독권자들의 정치적인 것들을 권력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종교를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극한 상황을 겪어왔었는데 우리 모든 부분들이 종교적으로 보면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도 다굴기 전에 세 번 예수를 부인하고 또 해가 뜨면은 예수는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오늘의 본문에 같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기독교의 미래가 쇠퇴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유지되지 않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예, 우리는 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장로님 우리 평신도교회를 지향한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책임이 목사들이나 뭐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가를 했었는데 왜 그들에게 그 질질 끌려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고 촛불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 위기에 봉착한 제자들에게 대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20, 30년이 지난 우리의 세대 속에 기독교가 계속 존재할 것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가? 왜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추구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헐리우드에 가면 요즘도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사람들을 손짓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틀렸어 하면서 그 틀린 모습 뒤에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 교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가 제시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대안이 있느냐? 저는 대안이, 대연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여러분들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읽어드렸냐고 하면은 앞으로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나도 목사다.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사격선수 진중호 선수를 기억하죠? 한국에 진중호 선수라는 사격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격시합에 60발을 쏜다고 합니다. 근데 그 60발을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나눠서 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비유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꺼번에 그 대안을 확 뒤집어 놓고 따다다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기독교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이것이 정말로 예수가 원하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신앙인의 삶이 이러한 모습에 대야만이 나도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또 나의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따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과정에 어떤 예쁘장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말을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네? 네, 걸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딱 메고 있는 게 바이올린이었는데 너 바이올리니스트냐?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7시 넘어서 이렇게 백미러를 통해서 봐서 그런지 뒤에가 침침해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앳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너 하이스쿨 스튜던트냐 했더니만은 아니래요. 그래서 뭐 아는 영화가 별로 없으니까는 뭐 너 그 바이올린 몇 년 했냐 하니까 22년을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냐 하니까 30살이래요. 우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은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4년 됐는데 매주 교회에 와서 앞에 얘기하는 것이 늘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다라는 것을 막 손짓발짓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이 굉장히 저는 저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 엔조이하냐? 바이올린을 엔조이하기 때문에 2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엔조이 하십니까? 아, 내가 이거 하면은 하늘에 상급을 쌓고 금멸류관이 쌓이고 뭐 그 좀 맨션을 짓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안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엔조이 하세요? 옛날에 어떤 정승이 그 산에 가마를 타고 올라가서는 와 경치 좋다 그랬는데 이게 하 그 가마꾼들은 막 옆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 천껏들은 어? 즐길지 모른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마이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저는 설교를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진중호 선수가 얘기했듯이 한 발 한 발 쏘는 거. 설교는 제가 볼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하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또 간접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가 아마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작은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먹은 사람인지 마이크 들을 때 보면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하는데 좀 연식이 되면은 마이크 들이대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혹시 네.
제일 젊은.
가까이 하지.
앉아서 얘기해도 괜찮죠? 저는 지금 오늘 목사님 하신 그 앞에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즘에 교회 이제 열심히 한 10년 넘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이제 옮기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몸을 담은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교회를 나가야 했었던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가면 뭔가 불행해질 것 같고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교회를 왜 꼭 다녀야 될까라는 문제에 자꾸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나름대로 오늘 목사님의 설교와 이렇게 결부돼서 생각을 한 건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이렇게 매주 나와서 내가 뭔가 복을 받고 하느님을 만나고 이런 장소라기보다는 저에게는 각자 모두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제가 알고 깨달았던 어떤 실천을 어떤 신앙의 실천을 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깨달았고 내가 뭔가 하느님의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마음과 같은 그 뜻을 함께 실천의 장을 여는 곳,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막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에 와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이고 대안은 그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되고 실천이라는 것은 교회를 꼭 교회만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늘 우리는 그 듣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말을 그러니까 학습을 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학습한 것을 표현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봉착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가 그런 모습인데 내가 그 경험하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말씀하셨죠? 예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경험적인 삶. 나의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그럼 살아가야 할 그 길이 이런 길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 없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을 때에 김수환 추기경도 같이 투병 중에 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불렀다는 겁니다. 가면서 그래도 내가 기도 전문가인데 또 나한테도 그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빨리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항암 치료 받아?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예, 항암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까지 받아요. 그 김수환 추기경 말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 위로가 그 이혜인 수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세요. 그게 이게 저도 모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끝으로.
아니,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는 무뚝뚝하고 하나는 참 살가운 애인데 아니 아침 멀리는 애가 원래 전화를 일찍 거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으로 막 기분이 나빠갖고서는 섭섭해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철없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참으로 사랑이 깊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걸 보면서 나와 우리 아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랑 참 비슷한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듯이 나도 어머니로서 계속해서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그냥 unconditional love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제자들이 예수한테 돌아왔듯이 내 아들들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